하니까. 아, 지난 한 주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가 작년 여신도 주일날 사회를 봤어요. 그러면서 아, 세월이 이렇게 빠르구나 했는데 진짜 세월이 빠르네요. 근데 거기다가 이번 주는 말씀 나누기까지 시켜주셔가지고 아, 내년에는 결단코 회장을 하면 안 되겠다. 이거는 이 할 게 못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점심시간에 늘 계란말이 하고 있는 사람으로 저를 아시는 분들이 계셔서 인사드립니다. 저는 이지수라고 합니다. 그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언제부터 이 교회를 아나 날짜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뒤져봤더니 2010년 8월에 나오기 시작했더라고요. 제가 2010년 7월에 여기 천안에 이사를 왔었는데 7년 반이 됐습니다. 이 주보 찾아보니까 당시에는 저랑 저희 애들 둘을 등록을 했더라고요. 최병훈 씨는 그때 교회를 안 가겠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없었고 그런데 이제 지금은 애들 둘은 지금 종교의 자유를 찾겠다며 안 오고 있고 저희 둘이 나오고 있네요. 저한테 교회는 참 어려서부터 좀 애증 관계였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그래서 너무 싫어했어요 교회를. 저희 아버지가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 조심해야 되는 곳.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 아버지 직장 같은 거였어요, 교회가. 근데 저희 엄마는 교회가 말이 너무 많은 곳이라고 예배를 딱 끝나면 저희가 실수할까봐 소몰듯이 막 몰아갖고 집으로 보내고 그러셨었어요. 다행히 중고등학교 때는 저희는 서울에 있고 저희 아버지가 경상도에서 심으로 하셨기 때문에 방학 때만 착한 사람인 척하면 됐는데 그러니까 다른 때는 그 동네 교회를 다녀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딸만 내시고 제가 막내인데 저희 자매들한테는 원칙이 있었어요. 교회를 고르는. 내가 누군지 모르는 교회를 가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큰 교회 가가지고 익명성을 보장받는 그런 교회를 다녀야 된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교회에서 뭘 얻고 신앙심을 돈독히 하고 그러기보다는 저한테 교회는 벌 받을까봐 출석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저희 어머니가 씻기도 안 하고 밥 먹으면 체하고 십일조 안 하면 다 그 돈만큼 도난 당하고 뭐 그런 식의 기복적 신앙을 갖고 계신 분이라서 하도 듣다 보니까 왠지 찝찝한 거예요. 교회를 안 나가면 그 주에 뭔가 큰일이 생길 것 같고 그래서 보험 드는 식으로 교회를 다녔었습니다. 그런 제가 이렇게 작은 천안 산림교회에 나오게 된 거는 이 선지원 집사님 때문이었습니다. 그 남편 직장 때문에 부산 서울에서 다시 부산 갔다가 부산에서 다시 천안으로 오게 됐는데 이사 오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제가 작은 교회 갈 생각은 진짜 없었는데 제가 부산 살면서 동네 사람들하고 되게 잘 지냈거든요. 근데 천안 오니까 아무도 없다고 외로워하니까 저희 언니가 내 아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천안에서 교회 다니더라 이러면서 소개를 시켜주셔서 그때 왔습니다. 그 주일날 목사님의 설교는 기억나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교회에서 제가 갖고 있는 개인적 상식이나 양심에 거리끼지 않는 설교를 듣는 일이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부산 살면서도. 그래서 아 이런 말씀 그렇게 거리끼지 않는 말씀을 듣는 게 횡재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 다음부터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어쩌다가 코끼에서 나왔다고는 생각했지만 저는 교회 이 천살림교회를 참 좋아합니다. 제가 지금껏 다닌 그 어떤 교회보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교회를 좋아하는 이유는 뻔한 질문도 진지하게 받아주고 구박하지 않아서. 이 교회 다니면서 하는 제일 뻔한 질문이 뭐냐? 그러면 왜 교회를 다니냐? 이거인 것 같아요. 역설적이게도 제 인생을 통틀어서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적이 없는 요즘에서야 저는 이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을 누구한테도 물어보지 못했는데 아마 제가 저희 엄마한테 했으면 너가 성령을 못 받아서 그렇다거나 아니면 아직도 그러다니 뭐 믿음이 없구나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이 여러분들도 왜 교회를 나오시는지는 각자의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목사님이 강단에서 질문하시면 진짜 싫잖아요. 근데 예, 그 질문을 대놓고 하진 않지만 이 시간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딱 누구나 기독교인에게 교회를 왜 다녀야 되냐 그러면 딱 한마디 이렇게 딱 나오는 게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려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교회의 보험사가 다니면서도 다 교회를 되게 싫어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말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예수 믿고 구원 받는다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뭘 믿으라는 건지. 또 구원은 어렵거나 힘든 상태에서 뭔가 좋은 상황으로 만들어주는 건데 뭐로부터 구원을 하라는 건지 구원을 받는다는 건지. 근데 오래 교회를 다녔지만 그것에 대한 명쾌한 제가 납득할 수 있는 설교나 설명은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설명은 들었던 것 같은데 납득이 안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나누기의 제목을 나의 믿음이라고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믿음이란 게 없어가지고 참 민망하긴 한데 도대체 뭘 믿으라는 건가? 이게 제가 이 교회를 다니는 동안 가장 많이 생각하는 부분이라서 그 이야기를 나누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나누는 차원에서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보통 교회에서 뭘 믿어야 되나요? 그러면 사도신경을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와서 우리 죄를 위해 죽었고 부활했고 다시 재림하실 거다. 근데 저는 그걸 믿는 게 저랑 무슨 상관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걸 내가 믿던 말도 무슨 상관이지? 그래서 예수 믿고 무슨 구원을 얻나요? 그러면 천당 가는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죽어서 천당을 가는 게 좋을지 안 좋을지도 잘 모르겠고 죽어서 천당 가자고 살아있는 동안 매주 나와가지고 이렇게 시간과 정성을 드리는 것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고등학생 때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천국의 열쇠라는 책이 있는데 많은 분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일생을 병자들을 위해 희생한 무신론자 의사가 이제 결국은 패스트 때문에 죽는데 죽기 전에 신부한테 물어요.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신부가 뭐라 그러냐면 아마 네가 죽으면 천국의 문턱에 예수가 나와서 네가 없다던 내가 여기 있다. 자 봐라 이러면서 너를 천국에 들여보내줄 거다. 이런 얘기를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근데 저는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했어요. 만일 죽어서 천국을 가는 것이 구원이라면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게 맞겠다라고 제 상식선에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믿는다는 거는 이제 머리로 믿거나 마음의 상태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책상에 앉아서 구원이라는 대가를 얻기 위해서 그래 내가 뭐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 것과 뭐 그런 것들을 믿어보자 그렇게 생각하면 천당 간다는 게 너무 날로 먹는 건 것 같은 거예요. 이제 그렇게 따지면 죽기 바로 직전에 그걸 믿으면 가성비가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 내가 이렇게 싸가지 없는 생각을 하는데 나는 천당에 못 갈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기독교인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제 와서는 그렇게 뭐 고난의 길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뭐 십자가를 든다고 얘기를 하지?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뭐 교회를 가든 안 가든 상관이 없지 않을까 절실함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 수요 성경 공부를 나가게 되면서 좀 생각을 조금 그 믿음, 뭐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었다는 것의 의미 이런 것들을 조금 얻어듣게 된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도 했지만 공부에 나오신 신도 여러분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런 얘기들을 주워 들었는데 그래도 잘 잡히지 않았었어요. 지금도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를 따라 산다는 게 믿는다는 건가 보다 그렇게 해석을 했었는데 솔직히 저는 예수님을 따라 살 자신도 없고 만일 내 자식이 그렇게 살겠다면 말릴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사나. 그래서 그냥 그러려고 적당히 노력하는 수준에서 죄책감은 늘 갖고 사는 그 정도로 타협을 하고 살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또 의문이 드는 거예요. 왜 믿는다 그러지? 그냥 따라 산다 그렇게 쉽게 말하면 되는 거를. 뭐 그래 복잡하게 믿는다 그랬을까.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정영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 이 왜 여러분들은 지금 막 너무 집중을 하셔가지고 제가 되게 긴장되는데 이 설교 하실 때 이 지루하거나 이렇게 좀 딴 생각이 들면 성경을 그 본문의 성경 앞뒤를 이렇게 읽고 그러다가 제가 보게 된 말씀입니다. 이 작년 설교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재작년 6월이더라고요. 근데 그때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참 희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시기라서 이 말씀이 아마 더 와닿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딱 그때 봤을 때 아, 내가 언젠가 말씀 나누기를 하면 이 말씀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선 게으르니까 2년 동안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이번에 말씀 나누기를 한다고 그러면서 또 많이 찾아보고 생각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이 말씀이 와닿았던 건 예수를 믿으면 세상에서 별탈 없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것에 아주 정면으로 미배되는 말씀이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는데 약속하신 것은 받지는 못했고 멀리서 바라보며 반기기만 했고 떠나온 곳으로 돌아가지도 않았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39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사람이라고 인정은 받았는데 어쨌든 약속된 건 못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세워두셔서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나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하나님이 조정을 하셨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왜 이게 뭘까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막 찾아보고 그 당시 제가 왜 이 말씀에 꽂혔을까 막 역추적하고 그러면서 지난 한 주를 보냈었어요. 이 말씀 나누기를 하시면 성경을 읽게 됩니다. 새 계획으로 성경을 읽겠다고 결심하신 분들은 미리미리 자원을 하시면 멀찌감치 자원하시면 그 기간까지 성경을 아주 숙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딱 들어만 해석을 찾을 수가 없었고 제가 느낀 그때 그 감정 이런 것들을 딱 이렇게 잡아주는 그런 내용들이 없었어요. 거기다가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 자기만 하지 말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만 말하라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아주 미치겠더라고요. 저희 언니가 성경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는데 제가 언니한테 읽기 쉬운 성경이 뭐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제 언니 예장 교회인데 공동 번역이랑 메시지 성경이 그중 이해가 쉽다. 그래서 또 그 두 개를 이렇게 쌓아놓고 봤는데 그래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좀 메시지 성경은 좀 그래도 좀 읽기 쉽게 나온 성경이라 조금 좀 풀어서 볼 수 있게 있었습니다. 이 메시지 성경 12장을 보면요, 11장 말고 그 다음 장을 보면 뭐라는 얘기가 나오냐면. 오직 예수만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우리가 참여한 이 경주를 시작하고 완주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하셨는지 배우십시오. 이런 말이 나와 있고 또 4절에는 죄와 맞서 싸우는 이 전면전에서 여러분보다 훨씬 심한 고난을 겪은 이들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피 흘리시기까지 겪으신 그 모든 고난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이 대목을 보면서 저는 무엇을 믿으라고 하는지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부족한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이것이 예수가 시작하고 완주한 경주, 죄와 맞서 싸우는 전면전을 너희도 하고 지금은 보답받지 않겠지만 그리고 항상 싸워야겠지만 언젠가 이길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라. 믿음이라는 게 그거라고 저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거는 나의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저의 믿음입니다. 근데 또 하나 의문이 들어요. 죄와 맞서 싸우는 전면전의 죄는 또 뭐냐?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아마 성경을 보면서 다들 자기 식대로 파악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많은 이야기가 있고 너무 많은 면이 있어서 코끼리 다리 만지듯이 자기가 느끼는 예수님이 다 단편적으로라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저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생애에서 가장 인상적인 몇 가지 장면이 이 성전에서 장사꾼 몰아내신 거하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줘라 그러면서 이제 로마의 세금 내는 문제에 말씀하신 거, 그 다음에 사케오한테 하신 행동, 그리고 창녀에게 돌을 던지지 말고 죄 없는 데 돌을 던지라고 말씀하셨던 것, 그겁니다. 제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드라마 공부를 좀 했었는데, 드라마를 보면 인물 속에 이렇게 있어요. 제일 앞에 나이, 성격, 뭐 특징적 사건 이런 건데, 제가 인상 깊게 봤던 그 예수님의 몇 가지 장면을 기준으로 해서 이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한 드라마가 있다면 그 인물의 소개는 이렇게 쓸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온화하고 화를 내지 않는 사람, 어지간한 공격이나 개인의 일탈에도 시니컬하고 재치 있는 대답으로 전국을 찌르긴 해도 화를 내지 않는다. 하지만 제도적 불의에는 앞뒤 안 가리고 화를 낸다. 그로 인해 미움을 사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평가가 있음. 식민지인 유대의 국민이지만 로마에 대한 적개심이 강하지 않음. 심지어 당시 이중과세 논란에 이 애국심의 핫이슈였던 로마의 세금을 찬성하는 입장을 보여 그를 반체제 세력으로 판단하고 자기 편으로 영입하기 위해 관찰하고 있던 세력에게 미움을 샀다. 그로 인해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설도 있다. 제자들에게 무소유를 주장하며 가족을 버릴 것을 권했지만 다른 이들에게 관대하여 비판을 받았다. 세리인 사케오의 경우에도 재산을 절반 내놓은 것으로 현실적이라는 비판을 들었고, 음행을 저지른 여인을 심판하지 않고 죄 없는 자 돌로 쳐라라는 유명한 말을 해서 윤리주의자들에게 비판을 받았다. 제가 본 예수는 이랬습니다. 저는 지금의 우리 의식에 비춰봐도 예수님은 굉장히 혁명적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으로, 남성으로, 가난했지만 노예가 아닌 농민으로의 예수님은 그런 자기 집단의 이익이나 고정관념에 따르지 않는 분이셨던 것 같아요. 당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일면 합법적이라고 생각했던 성전에서의 장사 행위에 대해서는 격노하면서 심지어 폭력을 막 휘두르셨지만, 당시 사람들에게 용서받을 수 없는 음행이나 사람들이 경멸했던 부정축제에 대해서는 회개하면 된다, 이런 식의 굉장히 너그러운 입장이셨던 것 같습니다. 이방인과 여성, 심지어 창녀나 세리와도 친구가 되셨고, 뭐 로마에 세금을 내든지 말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죠. 제가 보는 예수님은 이 내용을 보면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포기하게 하는 그 어떤 대의라는 포장도 용납지 않으시는 분이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대의가 무슨 국가나 제도나 법률, 뭐 재산이라도 그게 사람, 인간의 존엄성과 위배될 때 예수님은 그게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지루하신가요? 그 얼마 요새 참 핫한 영화가 1987인데 저는 그 영화에서 제일 인상 깊었던 거는 영웅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이 화염병을 만든 대학생을 때리던 검사가 검찰 조직을 위해 참으라는 말을 안 듣고 자신의 상식에 맞춰서 검시를 합니다. 총으로 죽여버리겠다는 위협에 입을 다물었던 의사는 거창한 기자회견을 한 게 아니고 화장실에서 남이 들을까 봐 물을 틀어놓고 몰래 조용조용한 소리로 기자한테 진실을 털어놓습니다. 저는 그 소심한 사람들이 자신의 상식으로 움직일 때 역사가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조직의 이익보다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 그런 전제로 움직이는 것이 진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에 제가 이제 그 믿음이라는 걸 생각하고 개인적인 거, 뭐 조직의 이익, 뭐 이런 생각들을 계속 몇 년 동안 계속 해왔었는데, 이제 되게 인상 깊었던 게 2015년에 일본 개헌에 반대하는 대학생 대표가 의회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 국회의원들한테 그 아베가 이제 전쟁을 할 수 있게 헌법을 바꾼다 이랬을 때 그걸 결정하는 표결을 하는 국회의원들한테, 정치가 선생님들도 개인이 되어주십시오. 정치가이기 이전에, 파벌에 속하기 전에, 그룹에 속하기 전에 오직 한 사람의 개인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가 믿는 바른 방향을 향해 용기를 내어 고독하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저한테도 이 말이 해당이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때로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 가족의 이익을 위해, 학교의 이익을 위해 여전히 무엇인가를 위해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포기하라는 유혹을 늘 받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뭐 경제를 위해 세월호 유가족들의 권리는 이기적이다 이런 비판을 받았었고 사회화합을 위해 적폐청산은 참아야 할 일이라고 하고 뭐 최저임금은 좋지만 뭐 경제를 위해 일부는 희생해야 한다고도 하고 북한의 위협이 있으니 뭐 정의구현은 좀 미루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성애자의 권리는 알겠지만 뭐 그러다 보면 사회 안전에 문제가 있으니까 차별하자 뭐 이런 말도 합니다. 크게는 이렇고 작게는 가족의 평화를 위해 엄마의 자아실현, 엄마나 뭐 아빠의 자아실현이나 휴식은 희생하는 게 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개인의 자유와 존엄이 어떤 가치, 대의를 대의 때문에 희생돼야 한다면 그 대의를 지킬 이유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래의 뭐 편안함 뭐 이런 걸 위해서 현재를 버려야 한다면 그 미래가 괜찮은 미래일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개인의 자유와 존엄을 지키기 위해 지키지 못할 경제나 나라라면 뭐 망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엄마가 자아실현하면 무너질 가정의 평화라면 뭐 가정의 평화도 무너져도 괜찮겠다. 뭐 무너지고 다시 세우는 게 맞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헷갈리거나 무섭긴 해요. 뭐 개인의 자유와 존엄을 이야기하고 주장하다가 다 망하고 다 너 때문이야 이런 비난을 듣게 되면 어떠지? 뭐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근데 이 대의나 뭐 나라 경제 뭐 가정의 평화 이런 것들은 인간의 자유와 존엄을 위해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거지 인간의 자유와 존엄이 그걸 위해 희생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예수님이 온몸으로 가르쳐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된다고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내 대해서는 희망이 없어 보일지 몰라도 믿고 계속 나아가면 언젠가 그런 나라가 이 땅에 올 것이라고 저는 그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리라고 알게 되면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고민하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하셨던 그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말하다 보면 되게 어렵게 말을 한 건데 원래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이 말을 어렵게 합니다. 지금 저의 수준에서의 그 믿음과 구원의 이해는 딱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말씀 준비하면서 많은 다른 목사님의 이 히브리서 11장에 대한 설교들을 찾아보고 그랬는데 맨 마지막에서야 우리 교회의 설교를 찾아봤어요. 근데 그게 제일 명쾌하더라고요. 2006년에 제가 교회 나오기 전에 하셨던 설교입니다. 그 설교를 읽어드리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항상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에만 휘둘리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진실로 기대를 걸 만한 가치가 있는 어떤 것에 자신의 마음을 쏟을 줄도 압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거나 그저 미미하게 보일 뿐인 어떤 조건을 뛰어넘어 자기 스스로의 신념과 믿음을 지키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조건을 구애받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또한 새로운 역사는 항상 그와 같은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해 펼쳐집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넜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은 그렇게 해보다가 빠져 죽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사건을 믿음의 여부로 해석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으로 그 기적을 체험했다고 하고 반면에 이집트 사람들은 믿음 없이 똑같이 해보다가 빠져 죽었다고 합니다. 이들의 행위에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믿음은 홍해의 물이 갈라질 것이라는 믿는 기대가 아닙니다. 여기서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유로운 사람들로 살 수 있다는 기대입니다. 물질적 욕구를 해결해 주는지는 모르지만 자유를 누릴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믿음 절박한 것입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유롭게 살기를 원했고 하나님을 따를 때 그와 같이 살 수 있으리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기적의 사건이 펼쳐졌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자유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반면에 이집트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진 재물과 군사력을 믿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을 믿고 자랑할 뿐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를 의지나 자유에 대한 갈망은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홍해의 기적은 한순간의 극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초자연적 사건도 아닙니다. 그 사건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른 자유로운 삶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탁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들 사이의 대비를 보여주는 하나의 징표입니다. 이게 목사님의 설교 내용이셨습니다.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선택의 순간마다 헷갈리지 않도록 천안산림교회의 여러분들이 매주 저희 인생을 잡아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